할렐루야. 우리 앞뒤절로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쉬는 건 천국 가서 쉽시다. 어제 저녁 예배 때 강대윤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 인사를 시키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근데 웃다 보니까 그 말이 참 들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결국 온전한 쉼이 없죠. 천국 가서 쉬는 겁니다. 이 땅에 손에 땀이 있고 피가 끓고 머무는 동안에는 알뜰하게 닳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3일 동안에 베드로 전서를 다 마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는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낼 때, 마게도니아로 보낼 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그토록 가려고 애를 썼죠? 아시아를 그토록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거푸 몇 번씩 그 길을 막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행로를 마게도니아, 즉 오늘의 유럽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나 또 일반인들도 마음의 의욕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아를 포기하셨나? 그때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왔다면 우리가 훨씬 서구 문명보다는 앞서고 또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불평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여기 몇 개 지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어디 쪽입니까? 아시아 쪽이에요. 이 지역이. 특히 북아시아 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미 누가 지금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 부당한 분이 아니고 바울을 택하실 때는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특별히 세 가지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축복하옵기는 이번 3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명하고 구체적인 부름의 소명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밝혀지고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나? 이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 글을 쓰면서 자기는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데 앞에 예로 언급하기를 베드로를 언급했어요. 이렇게 언급을 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자, 그러면 할례자는 이방인을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소명의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부름받은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소개가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왜 동병상리라는 말을 하죠?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가장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했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넘어짐을 전제한 거죠. 베드로는 심지어 마지막 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떨어졌던 배신자였어요. 맞죠? 스승의 세 번씩이나 처절하게 맹세하여 부인했던 장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영적으로 바닥을 친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 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그 평생에 넘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이게 베드로가 받았던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죠. 고향으로 떠나버린 배반자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리아 바닷가를 주님이 쫓아가서 혼내려고 아니라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녘 텅 빈 그물을 들고 허탈히 바닷가로 올라오는 제자를 향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른 말은 진짜 안 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나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을 회복시켜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를 세 번씩 강조하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받았던 세 번째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양떼를 목양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 가지 사명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그는 온 땅에 떠나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먹이는 사명으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누구에게 쓰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 플러스 스포아라는 말이 조합된 겁니다. 이 말은 간단히 이해해서 흩어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많은 이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예수 믿는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디 가볼까? 이러고 떠났던 길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자리에서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어서 고난과 환난 속에 뿌려졌던,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뿌려졌던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섭리는 누가 설계하신 섭리일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설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어디다 개척할까? 이번에 어딜 가볼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작전 짜고 계획 세우고 이런 장면 없어요. 거의 다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냐 하면 사도들이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멈추고 사는 삶의 거주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그들의 처절한 자리에 그들의 눈물과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들어갈수록 신비한 영역이 많아요. 들어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좋은 반응이고 좋은 은혜를 받은 건데 사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우리 어제 저녁에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런 사람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제 사경회를 통해서 송 목사는 얼마나 설교를 쉽게 했는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들어갈수록 신비해요. 놀라워요.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알아갈수록 신비한 영역이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모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항상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 글을 남기게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이 글이 언제 써졌는가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특별히 어떤 책이든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이 책이 몇 년도에 쓰여졌는가가 그 시대 정황과 맞물리는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베드로서는 학자들의 정설에 의하면 AD 63년 말에서 64년 초로 인정을 해요.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그동안. 야, 63년이다. 그래서 63년 학파가 있었어요. 아니다. 64년이다. 64년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아니, 그거 뭐 1년 차인데 63년에 쓰여졌던, 64년에 쓰여졌던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런 사소한 1년이 학자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가 오늘 독자들에게 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AD 6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일단 정상은 아니죠. 거기에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이거나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겠죠. AD 64년 7월 19일은 로마 대화재가 난 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로마의 대화재는 누가 저지른 사건입니까?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황제가 방화를 했어요. 왜 방화를 했어요? 네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이코예요. 그 집안이 엄청나게 얽히고 설킨 근친상간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코가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걸 모든 자연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작하라는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이 영혼의 샘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객주를 쓴 그 소설가 김주영 씨죠? 저한테 일부 때는 박주영이라고 해가지고 축구만 생각하다가 그분이 한 번은 절필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의 샘이 마르는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가 절필을 한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창작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샘이 마르는 느낌이 올 때 참 괴롭죠. 아마 네로가 그런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썼는데 로마에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훨훨 타는 로마의 시내를 보면서 시를 지어요. 이 사이코죠. 그런데 내부 분위기가 모든 공격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고 그 모든 화재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영화에 보셨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쟁이들이 이 짓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검거 열풍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골목은 살벌한 사쿵이 불어닥쳐 예수쟁이들이 다 붙잡힙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가죽에 털을 씌워서 짐승의 밥을 만들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하는 끔찍한 천인공라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AD 64년 7월 19일 날 벌어진 일인데 이때로부터 이 핍박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네로는 2년 있다가 폐위가 되죠. 66년도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근데 이 고난이 무려 몇 년 가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AD 70년대에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벌을 당하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면서 저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물었을 때 하셨던 대답이에요. 그대로 역사 속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의 집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막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우상 노릇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로부터 AD 313년까지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시절을 맞기까지 무려 3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끔찍한 환란과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 환란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었던 사명대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글을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어느 시기에 쓰였는가의 연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절충하기를 이 책은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AD 64년 말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걸 순교를 해요. 이미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죽음의 그림자를 사실상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후대의 그 고난을 겪을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2절을,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3일 짧은 새벽 기도 동안에는 베드로 전서를 3번 읽으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길지 않은 책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돼요. 자, 베드로 전후서의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고난의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아픔과 오랜 300년 동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본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시험 많은 세상에 던져진 것 자체가 뭡니까? 고난의 풍부 속에 던져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미말에 천사들과 세상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우리가 뭐라고요?
구경거리래요.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구경거리가 뭐죠?
구경거리라는 건 간단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경거리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 관심 없어요. 딱 하나, 볼만하구만. 이거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왜 고통을 겪는지, 왜 이런 지경을 당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구경거리는 딱 하나, 볼만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정확하게 구경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갈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고난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과 즐거움에 대해서 쓴 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려 15번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14번 표현이 되는데 영광과 즐거움은 26번이나 이 글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소개가 있죠. 우리 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선 첫 번째, 이 산 소망의 원천이 뭐냐? 그 원천이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2절로 한번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뭘 따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게 미리 알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적어도 미리 알았다라는 말은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고 택했다. 그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미리 암, 예지, 예정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보십시다.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무슨 뭐를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산소망을 붙드는 자로서 그 근본적인 원천이 뭐냐면 성경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 우리가 산소망을 붙드는 중요한 신학적 원천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택했다는 말은 내가 요건 여기다 옮겨놓자 택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택했다는 것은 택해서 그 택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그 존재에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을 그분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를 미리 아시고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말 그대로 그냥 소망이에요. 바라봄이에요. 그런데 산소망은 그런 바라봄의 소망이 아니라 온전히 완성하시는 소망이에요. 자, 여기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가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택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정을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주고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세요. 자, 먼저는 아버지가 예정하셨죠? 근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우리의 산소망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여기 동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분이 역사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표현이 또 오해가 될까봐 조금 염려는 되는데 말 꺼낸 김에 그냥 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크게 부각돼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아니요.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때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일부 때도. 일부 때는 뭐 닭소리도 나고 나팔소리도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일부 때도 풍성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붙들기에는 중요한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소망이라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 산소망이라면 오, 그 산소망이 뭘까? 이걸 기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은 전혀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일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약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옆에 골프장을 그려야 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삼일교회를 찾아오는 약도를 그려주는데 골프장은 남산만하게 그려놓고 삼일교회는 코딱지만하게 그려놔요. 그게 제대로 된 약도입니까? 이거 약도가 잘못된 거죠. 적어도 저 서울역이 아무리 커도 목적지가 삼일교회라면 서울역은 점으로 찍어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코딱지만큼. 그리고 뭘 크게 해놔야 돼요? 삼일교회를 커다랗게 그려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애기들이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마음속에 오늘은 모처럼 휴일이니까 우리 애기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럼 일단 얘를 그 막 구정물에 옷 담그고 노는 애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둘째가 어릴 적에 앉혀놓고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김태가, 저 동네 강아지하고 너하고 똑같은 게 뭐니? 그랬더니 녀석이 더러운 거요. 그게 기억이 나요. 애들은 뭐 강아지 같죠. 동네 강아지 같죠. 막 주워 먹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죠.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깍대기를 싹 벗긴 다음에 옷을 싹 벗긴 다음에 그러니까 구정물 묻은 거 더러운 거 구멍 뚫어진 거 다 벗기죠. 그리고 그 애기살을 뽀동뽀동 이태리 타월로 싹 밀어가지고 깨끗이 말려놓은 다음에 싹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그 구경하려고 새 옷 입혔어요? 아, 봄 난다. 우리 아들 멋있다. 이러려고 애 새 옷 입힌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세계예요. 그리고 새 옷 입혀놨으면 얘 데리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에버랜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너놓고는 아직도 홍해가에서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리고 탁 손톱 치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자니 표현한 방법이 너무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산소망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4절부터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물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 이게 우리가 산 소망으로 받을 유업이에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가 우리가 산 소망을 붙잡고 이루를 목적지어야 돼. 이거를 누가 더 크게 구체적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탐욕의 손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망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다가 자, 건네놨으니까 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죽든지 말든지. 난 끝났어.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으로 그분의 사역을 끝낸 분이 아니라 지금도 미리 산소망의 주재자로서 산소망의 자리에 가 계셔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세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산소망의 자리에 산소망으로 가 계시다면 몸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습니까? 안 가게 돼 있습니까? 안 갈 수도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거기 가요.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때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가 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어떻게 기뻐해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금값이 한때 이제 천정을 쳤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금 사오 모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금이 정상적인 순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프로 해야 됩니까? 99.8%가 순도 인정받는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금을 순도를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건 신문에 발표된 그 수치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99.2에서 99.4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순도랍니다. 적어도 100%는 안 돼도 금이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99.8%가 돼야 순금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금을 재련하는 과정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험 자체가 뭡니까?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불순물을 뽑아내므로써 우리가 뭐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무슨 말이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저 귀는 괴로우셨겠지만은 이런 좋은 찬송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히 쓰여지 아니할 산소망,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명제만 드러났어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마저도 비교할 수 없는 산소망을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택정은 택한 곳으로 끝나는 택정이 아니라 그 산소망의 자리로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택정하시네요. 그 과정에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들고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려움과 고난과 구경거리의 삶이 늘 우리 일상 속에 부딪혀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신비한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속에 뭘 만들어가냐면 튼튼한 영적인 맷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신앙에도 덤벼라,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계속 시선을 모아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산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라는 말은 워치하라, 또 S-E-E-C, 보라, Look at me 이런 개념이 아니라 Fix on, 고정해서 그분께 항상 시선을 고정시켜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그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이르를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여 산소망을 붙든 자로서 이 모든 시험, 환난,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십시오.
주님
땅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 젊다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 때도 안수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절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웬 3년이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지, 웬 아픔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게 닫혀지고 있는, 피하고 싶은, 정말 나를 절망케 만드는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시 한번 산소망의 자리에 가 계신 산소망이신 예수께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걷어올리고 그걸 손에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무너져 있던 이 소망이 이번 3일의 귀한 새벽과 사경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